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이 마지막 31절을 두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는 물론이고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고민했는데, 그 정말 고민했거든요. 이 마틴 루터에게는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되는 본문이 정말 정말로 놀라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됐거든요. 죄라는 놈을 해결할 수가 없었거든요.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에 루터는 감탄했습니다. 자기가 찾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혼자 해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많은 일이 그렇지요. 우리 권사님들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언어도 불편하고 또 자식들에게 일일이 물어보자니 눈치도 보이고 답답하시죠.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비즈니스 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1.5세, 우리 아이들 2세들,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도 벽에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혼자서 막 쩔쩔매고 있을 때 누군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힌트를 주면 그렇게 큰 힘이 됩니다.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는 정말 쩔쩔맸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없어요. 이런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늘 막혔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 탑, 타워 위에 올라가서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의가 찾아왔다는 그 한 구절에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무릎을 쳤습니다. 그만큼 고민하고 씨름했기 때문에 더 기뻤을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았으면 그냥 읽어나갔겠죠. 그런데 고민하다 보니까 이 한 구절이 이 마틴 루터에게 무릎을 치게 했고 가슴을 치게 했고, 아하 이거구나라는 발견의 순간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3주째 이런 고민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 로마서를 공부하는 기간만큼 복음, 믿음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깨달음의 순간을 맞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목요일에 다시 들으시면서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하 하는 깨달음의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로서 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더 큰 소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통해서 깜깜한 세상에 빛이 비쳤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단어 앞에서 한참을 머물고 그 단어가 인류 역사를 바꿔놓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3장에 걸쳐서, 석 장에 걸쳐서 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 인간이 죄인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을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또 나는 옳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만큼 석장을 했으면 다 했을 만도 한데 오늘 본문 이 한 구절에서 또 한 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솔직한 모습, 실체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때 임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때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나를 발견하는 것, 나의 실체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쩌면 신앙의 걸음 속에서 그 현관으로 들어가는, 회개로 들어가는 첫 번째 발자국일 수 있거든요. 지난 3주 동안 고민하고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다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성경의 선언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시작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결과,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밖에서 도움이 찾아와야 합니다. 와, 그런데 이게 현실이 된 거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찾아왔으니, 우리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의라서 낯선 의, Alien Righteousness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로마서 3장 22절에서 믿음을 예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앞으로의 설교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갖고 끌어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보다도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걸 많이 들었는데 그것보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로마서 3장 말씀을 전개해 갈 것입니다. 근데 이 헬라서 문맥을 쭉 따라 읽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실하게 구원의 집을 지어놓으셨다라고 했어요. 그 안에 잔치상도 차려놓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구원의 집 현관에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 구원의 집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 잔치상에 참여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인류가 지은 죄에 비하면 너무 쉽죠. 이거 너무 쉬운데요. 근데 앞으로 배우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엄청 큰 일을 해놓으셨습니다. 엄청 큰 일을 해놓으시고 다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라고 초청하시니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실하심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더욱 감사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다 고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쇼트, 부족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입니다. 뚫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마틴 루터도 그랬거든요. 이거 뚫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항복하는 순간에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전에 인디애나에서 한 교민의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엄청 깨끗하신 분이에요. 미국 분과 사시는 분인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나가다가 현관문에 얼굴을 딱 부딪혔습니다. 유리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해놓으셨는지 유리가 있는지를 모르고 안경까지 썼잖아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픈 티도 내지 못했고 정말 아팠거든요. 괜찮다고. 근데 약간 창피했습니다. 집사님께서 그냥 미안하다고 그러시는 거죠. 아마 저희가 떠나고 남편분과 꽤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삽니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 앞을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딱 하고 우리가 칩니다. 아니 우리가 그걸 달겨든다니까요. 제가 유리창에 부딪혔듯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너무 아파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시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문을 찾아야 하지요. 저러면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 죄라고 하는 용어가 부담스러워서 다른 용어를 찾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어에 sin이라는 말을 대체할 우리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이 뭐 거역 정도라 그럴까요? 뭐 교만 정도일까요? 그것 갖고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sin이라는 말을 쓰기로 했습니다. 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렇습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성경뿐만 아니라 그리스 시대부터 쓰였던 헬라어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missing, 빗나갔다.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어긋났습니다. 오류가 났습니다. 적중하지 못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스 최고의 문학으로 알려진 호메로스, 호모, 하마르티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인간이 실수해서 오류가 난 것을 가리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잘못 판단한 것을 두고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실수, 무지, 오류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만큼 심각한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성경에서는 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이건 역시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뜻하거든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 이마에 명중했습니다.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도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졌지요.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반면 왕이 된 사울은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앞에 세워놓고 검을 딱 창을 던졌는데 창이 빗나갔습니다. 이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서 히브리어 하타를 헬라어 하마르티아로 옮겼습니다. 빗나가다는 의미를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대신 성경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은 물론 신약성경에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실수하고 뭐 거짓말하고 뭐 사기를 치고 이거 다 죄죠. 근데 이런 죄보다 훨씬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지 않는 무엇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에러가 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 의하면 죄는 그냥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죄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아프게 한다니까요. 창피하게 한다니까요. 정신 벗장나게 한다니까요. 죄는 어디든지 침투합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쳤듯이 죄가 바로 바이러스처럼 침투해서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만듭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무시합니까? 하나님 배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등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심각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부딪혀서 상처가 날 겁니다. 부끄러움만 당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죄가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선 것이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예수님의 신실하신 구원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할 때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로마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딱 마주치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빙빙 돕니다. 기전만 울립니다. 마음으로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꼭 다른 동네에 이야기 같습니다. 당장 하루하루 아이들 키우고 살아가는 것도 버겁습니다. 그럴 때나 하나님이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기도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당장 급한 기도 제목이 또 너무 많거든요. 여기 잘못하면 기복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특수성이 아니라 종교의 일반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속신앙을 믿듯이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비롯해서 믿음에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것에 하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천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설교로 나가면서 이 로마서를 들고 있는 것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두 달 동안은 한번 신경을 써보자.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있어보자라고 하는 제 마음이 있어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신경 안 써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결정되는 문제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세상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 히브리어 하타, 헬라어 하마르티아 이런 말이 그냥 생소한 외국어입니다. 외국어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소위 살기 좋은 세상이 될수록 우리 생각도 세상에 머뭅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행복하게 살면 다일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의 유혹이라고 알려줍니다. 깨우쳐줍니다. 여기서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성경이 말하는 죄,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쉽지가 않다니까요. 예수 믿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제대로 믿으려면 더 어렵다니까요. 성경을 무시하고 기독교의 시스템을 바꿀 수도 없고 말이죠. 바꾸고 싶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을 전하니까요. 근데 성경을 무시하고 기독교의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고민이 너무 큽니다. 제가 시애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대신문관이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종교 세력이 종교를 다 바꿔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빨리 가라 그럽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대로 행하시니까 너무 방해가 되는 겁니다. 회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감옥에 가둬두니 갑자기 가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90이 넘으신 그 사람한테 추기경한테 입을 맞춰주고 떠나십니다. 읽으면서 슬펐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 나는 어떤가? 2000년 전 로마에 살던 기독교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당시로 보면 인류 최고의 문명을 누렸습니다. 즐길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자부심도 엄청났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발견했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무엇을 찾았습니다. 그때 사람들도 우리만큼 현명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을 보십시오. 그때 맞는 문명을 보십시오. 그런데 기독교의 특수성,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능력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기독교의 매력에 빨려들었습니다. 이야, 이런 종교가 있다니. 그러니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겠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도 깊이 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조금 더 우리 안을 내면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세상의 끝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너무 멀리 느껴지면 내 인생의 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끝이 있죠. 그 끝에 무엇이 남을까? 심각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신앙이 이 지점에서 답을 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그 끝에 섰을 때 죄를 이긴 십자가 복음만 남아 있어요. 우리가 베푼 사랑만 남아 있어요. 비로소 예수 믿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일 겁니다. 그렇다고 끝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제국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예수님 믿고 로마 제국에서 살아갔습니다. 로마 신을 섬기면서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사는 것이 훨씬 참되고 아름답고 선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이 세상을 사는데 로마 황제를 믿고 로마 제국을 믿고 따라가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참되고 아름답고 선하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죽음이 판치는 세상을 살았지만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살았습니다. 멋지게 살았습니다. 같이 살았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항상 기뻐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거친 세상, 지옥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서로 도왔습니다. 약한 자를 돌봤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에 이르렀습니다. 그 무엇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그 무엇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닌 정말 본질적인 것, 진리, 참된 그 무엇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진리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니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휘말리지 않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 쫓아가느라 정신 다 빼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세상을 멋지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무엇을 찾는데 죄, 죄인됨이라는 인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회개로 이어지고 믿음으로 발전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죄인임을 자세히 설명했고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다시 한번 요약하듯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내가 왜 죄인인지 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잘 준비되어야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와 능력이 정말 정말 크게 폭포수처럼 민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마틴 루터처럼 무릎을 딱 치면서 여기에 답이 있었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특별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말로 할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로마의 교인들이 발견했던,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